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손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등록교인이라는 교회 시스템 안에 있고 또 세례교인이라는 신급을 얻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외형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주일이면 교회를 찾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살아가는지를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내면이 받쳐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1장에서 4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구 조사를 마치고 지파별로 진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일임받는 것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외형적 채비를 마쳤음을 보도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었기에 당장이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면 될 것 같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성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들의 내면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신앙과 문화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보다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수기의 저자는 민수기 5장에서 6장에 걸쳐 진영 내부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 곧 피부 질환 및 유출병 환자가에 대한 처리,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행하는 보상, 아내의 간통이 의심되는 경우 밝히는 절차, 나실인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더럽혀지거나 더럽혀질 가능성조차 배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친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할 방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련의 방법들을 직접 제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 중 가장 먼저 전염성이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진 안에 두지 말라는 명령을 1절에서부터 4절을 통해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진영에서 배제해야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사람들을 언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거나 또 확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병을 한센병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단순히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병은 히브리어 차라를 해석한 단어로 이에 대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딱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겨서 환부의 털이 휘어지거나 우묵하게 파이면서 다른 곳으로 퍼지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차라는 곧 나병은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옷이나 가죽, 건물의 벽 등에도 번져 그것들을 상하게 하는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출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유출증은 히브리어 조부로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그의 몸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것뿐 아니라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힌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름과 피 등이 대표적인 유출물들이며 이는 유출병이 있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옷, 침상, 안장, 침, 그릇 등과 같이 그가 사용한 어떤 물건에든 접촉했던 사람에게까지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검을 만진 사람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주검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은 제사장들에게는 더욱더 엄격했습니다. 이는 레위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까지만 허락되었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시체에 대한 규정은 참으로 엄격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상당하게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나 유출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나 또 주검을 만지고 싶어서 만진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원치 않게 걸린 병이나 상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 가운데 이를 위생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현대 의료 기술이 크게 발달했음에도 코로나19라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니 당시의 전염병은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었던 이러한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처를 통해 위생적이나 보건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중보건에 대한 측면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부정을 제의적으로 더럽혀진 상태로 보는 것이 더 매끄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3절이 증거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에 곧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정결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진영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으며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전염성은 또한 매우 강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의 부정이 하나만 더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협하는 아주 작은 부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밖으로 옮겨져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개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를 받았지만 이러한 제의적 상태에서의 부정에서 그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협하는 부정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을 갖춘 이스라엘이 내면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로 부정을 배제하는 일이 제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진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을 연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제거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삶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절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좋아하던 인스턴트 음식이나 커피나 탄산음료, 초콜릿과 같은 음식들은 절제하고 건강하고 신선한 것들과 각종 필수 비타민들을 열심히 섭취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너무 잔인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절제하고 평소에는 절대로 보지 않을 것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태교에 좋은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거에 있어서도 평소에 듣던 시끄러운 음악이나 대중음악은 절제하게 되고 클래식과 같은 태교에 도움이 되는 조용한 음악들을 듣게 됩니다. 태중에 생긴 아주 작은 생명 하나로 인해 이 여성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절제가 되며 그녀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부정함으로부터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함으로써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들이 있다면 우리 내면으로부터 꺼내야 합니다. 또한 시체와 같이 나의 정결을 위협하는 부정이 우리에 가까이 있다면 이를 만지지 않기 위해 그 앞에 서둘러서 떠나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 이러한 부정함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두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룩의 부정이 더해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이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역치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부정함을 만짐으로써 도리어 부정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은 당시 부정하다고 평가받던 한 나병 환자를 직접 만져주심으로 그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이 증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나병이 걸린 환자를 만져주심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침받은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질병을 고침받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처지마저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병뿐 아니라 유출병이 있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이 증거합니다.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유출병 중 하나였던 혈루증으로 12년간 고통받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그녀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미 죽은 딸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주검이 된 한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며 부정한 상태에 있는 한 소녀를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 공동체와는 영원히 떨어져야 했던 한 소녀가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의해 공동체로 복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을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혹여 부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죄악의 본성을 그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로 나아갈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다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내면을 준비하는 두 번째 사항은 백성들 서로 간의 배상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치 않게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배상할지에 대해 5절에서 10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제의적인 정결을 넘어 윤리적인 정결까지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제시된 잘못에 대한 배상 규정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따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착취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취득한 물건을 물어낼 뿐 아니라 그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원래 주인에게 갚되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법률적인 규정을 보충하면서 민수기의 본문은 보상의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 이제 신앙적인 차원을 가미하여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합니다. 6절에서 7절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곧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역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알입니다. 이는 남편을 둔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증인과 증거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 곧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없이 단순히 물질적인 배상만을 하는 행위는 진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흔히 말하는 영혼이 없는 행동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음을 자복한 사람은 레위기가 밝힌 속건제의 지침을 따라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했습니다. 또 배상하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것들을 다 갖고도 20%나 더 얹어줘야 했으며 피해자 속건제로 흠이 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으로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행위나 물질적인 배상을 분명히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엘, 곧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하는 친척에게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마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갚는 경우에도 속건 제물이자 속죄 제물인 순양을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모든 성물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죽고 그에게 친척조차 없는 경우 그 배상액은 물론 죄를 속하려고 바치는 순양까지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보상보다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한 이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서로의 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민수기 말씀에 따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로 기꺼이 20%를 더해줄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하는 것도 참으로 무거운 일인데 그 피해 금액에 20%를 더하라는 말씀이 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자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이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 죄값의 400%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값을 기꺼이 치름으로써 피해자와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와 민수기가 기록되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보다 이 시대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레위기에서 제시된 이웃이 맡은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일들은 지금에는 더 넓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금전에 대한 가치만을 재산으로 여기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보상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적절한 임금이 아니라 일의 강도와 수익에 따라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적절히 재분배하는 것이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의 핵심인 사회적 불균형이 이 올바르지 않는 재분배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잘 지키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현대의 새로운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슈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영화나 음악,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특허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실용실안에 대한 보호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바 있는데 이 모든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되며 그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료로 배포된 것이 아님에도 웹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나 폰트 등을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된 라이센스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것 또한 현대판 착취이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뿐 아니라 노동력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면 그를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내면을 준비하는 세 번째 사항으로 소위 의심의 소재라 불리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를 11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다룹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실제 부정하거나 혹은 그럴 것 같은 의심이 들거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에 대한 단순한 의심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아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편이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절차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아내가 간음죄를 지었으나 드러나지 않았든지 실제로 간음죄를 지은 적이 없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으나 증거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면 관련한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간음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의심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의심이 깊어져가게 마련이기에 적절한 조처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기록되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의 지속 여부는 남자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편이 원한다면 여성은 아무런 힘이 없이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이러한 억지 이혼을 하기 위해 그 사유로 아내의 간음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의심의 소재를 동원해서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관련한 절차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심하는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서 아내의 몫으로 의심의 소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한 오멜이었습니다. 이는 약 2리터가량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생수나 음료수의 큰 페트병 하나 정도 분량이었다고 생각하면 금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보리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는 소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의심의 소재와의 차이는 보리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를 사용했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의심의 소재가 고운 가루 대신 보리가루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재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름과 유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레위기 5장에 기록된 속죄제에서도 비슷하게 언급이 되는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던 속죄제에서도 소재로 드리는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유향은 기쁨과 축제 또 축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심의 소재 또한 의심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에 기인하고 있고 잘못을 기억나게 하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함께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애곡의 표시나 부정의 표시로서 여인이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토기의 거룩한 물, 곧 성막 앞에 물두멍에 담겨진 물과 성막 바닥에서 취한 흙을 섞어 만든 저주의 쓴물을 들고 내가 부정한 짓을 하였으면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며 마침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부정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온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후 제사장은 저주의 글을 써서 저주의 쓴 물에 씻어낸 후 그 물 곧 토기에 담긴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서 취한 흙과 저주의 글을 쓴 잉크가 섞인 물을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초래될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만일 여자가 무죄하면 의욕을 씻고 임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둘째는 만일 여자가 유죄이면 그 물 때문에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8절을 근거로 임신이 걸린 문제로 생각되며 이는 불임이라고 보통 해석됩니다. 그러나 가늠한 이 여인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늠으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녀는 상간남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녀의 유죄와 처벌은 그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늠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함께 가늠한 남자도 색출하게 되었을 것이고 처벌은 상간남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두 사람이 모두 죽음으로 그 가늠의 몫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은 해석이 어려운 말씀으로 종결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다소 여성이 불리해 보이는 표현이나 의심보다 가늠이 더 무거운 죄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늠한 적 없는 여인과 의심한 남편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과 의심한 남편을 비교한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문은 당시 가정 문화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폭력적인 단어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는 의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 지역에 익숙하게 펼쳐져 있던 가정 문화에 따른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신성함을 일러주시며 당시 억지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인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일련의 절차를 통해 도리어 결백으로 증명하게 하심으로 그녀의 주홍 글씨를 떼어주시고자 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억울한 아내의 누명을 풀어주고 남편의 의심을 다시 신뢰로 바꿔주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외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술에 가까운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고대 근동의 과학기술과 문화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대에도 간음을 밝히는 절차는 현장에서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던 당시에는 오직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증인을 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입니다. 민수기가 기록된 시기보다 한참이 지난 16세기에서 17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로만 카톨릭은 마녀와 마술사가 밤중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소문을 냈고 당시 대중들은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녀와 마술사로 둔갑시켜 희생을 시켰습니다. 애초에 마녀나 마술사라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은 당연히 할 수 없었고 가진 고문과 여론을 통해 신문함으로써 이러한 불의한 재판은 결국 희생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간음을 의심받는 여성은 마녀사냥의 희생양과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여성, 그녀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즉 요즘 말로 하면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을 위한 재판장으로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 한다면 각종 뇌물이나 편법이 난무했을 것이며 여론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녀에게 재판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절차는 제사장을 찾아가 그가 주관하는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맡겨드린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됨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밝히는 절차에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일러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간음을 의심함으로 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제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재판에 친히 판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자처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심을 받은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배후에 계셨고 지금 우리 삶의 배후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과연 의심의 시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속고 속이는 이 시대이기에 의심의 경계를 풀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시작된 의심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하는 부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의심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또 비극적인 일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각종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와 척도를 내리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통관 편람인 DSM-5는 망상장애를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망상장애의 유형을 살펴보면 질투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연인 곧 부부가 부정하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지나친 의심, 다시 말해 의처증과 의부증은 정신질환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망상을 일으키는 의심은 우리 개인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리 가정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의심을 제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의심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맡길 때 이 땅에 의심될 만한 모든 것들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어 사회와 가정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외형적인 채비를 마쳤고 이제 내면을 다지는 하나님께서는 진영 안에 제의적인 부정은 물론 윤리적인 부정을 없애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영 안에 부정을 없애는 범위는 실제로 부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넘어 그럴 것 같은 의심의 영역까지 모두 없애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항들은 결국 이스라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조처였고 이스라엘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그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결국 부정한 것으로부터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영 안에 계시는 또 우리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정함과 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 기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며 이는 상대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하고 부정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착함과 나쁨에 대한 기준도 모호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이제 상대적이게 되어 보편적인 윤리 규범은 부정되며 상황 윤리만이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윤리에 대한 기준도 모호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관통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고 결국 관통법은 폐지되어 관통한 사람에게 이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노멀이며 영원한 표준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진영, 곧 우리 개인과 가정, 직장과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부정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과 또 의심들을 모두 떠나보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만 남아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며 외형을 갖추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내면 또한 빚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저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정한 모든 것을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부정한 것을 포함하여 부정의 가능성조차 저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저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표대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는 이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며 영원한 노멀이며 표준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절대적 가치인 말씀을 좇는 우리를 향해 세대에 뒤쳐져가는 사람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이러한 손가락질을 기꺼이 감내하며 저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희를 통해 저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가 주님 안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